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었도다 하니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인데요. 정말 이제 독특한 장입니다. 복음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인간 기록자는 누가인데요. 이 11장을 기록하면서 누가의 심정이 어떻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 또는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아이러니, 역설, 반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11장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정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이 감히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 전개되는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그냥 전하는, 이 기록하는 이 누가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이 11장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뭐 11장 전체를 이제 봐도 좋겠지만은 이제 17절부터 이제 제가 본문으로 잡아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서 이 복음의 역사가 일으킨 그 기이한 장면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17절, 18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장면입니다. 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우리도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도 이방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어보면서 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믿는다는 생각을 예측하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고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들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 우리 자신이 뭐 유대인이 아니니까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로 보면 가보면 이건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그 11장 앞쪽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제 10장은 이제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가 돌아오는 그 길게 어떻게 고넬료가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지가 10장에 있다면 11장은 그 일에 대하여서 또 이제 일어난 일인데 이렇게 시작을 하죠.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을 들었더니 이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퍼져나가면서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얘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야 이방인인 이 고넬료가 뭐 천사가 나타나고 또 환상 가운데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 고넬료 집안이 돌아오는 이 놀라운 장면인데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었던 거죠. 네가 유대인인 네가 할례자인 네가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었느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16절까지가 이제 10장의 반복인데 이제 베드로의 입을 통한 베드로의 보고로서의 반복이 되겠습니다. 복음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하여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편견이 있었는가. 베드로에게 환상이 이제 있는데 보자기 같은 그릇에 들짐승 기는 거 공중에 나는 것이 이제 내려오는 것이죠. 베드로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저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깨끗한 것만 먹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거를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그 장면을 무려 세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이제 정말 철저하게 베드로를 교육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욕바에 가서 베드로를 불러오라 이렇게 준비시켰습니다. 여기서도 참 특이한 것은 그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럼 더 잘 믿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사도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그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 이것은 이제 오순절 방언이죠. 오순절 방언은 각 족속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방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임한다는 것은 이성을 잃는 자아를 잃는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이 전인의 마음을 정말 밝게 하셔서 오히려 그 지성이 더 활짝 열려서 정말 지성이 100% 이 메시지를 받는 것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고넬료에게도 동일한 선물이 주어졌고 그래서 하나님께 고넬료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런 선물은 바로 교회가 세워질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사도는 교회의 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복음을 직접 전하지 않고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교회의 터가 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목격했고 그 현현하신 주님을 통하여 부활의 증인이 되라 그 명령을 받아서 부활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들의 이 복음 전파는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다. 이 메시지입니다. 단순히 그 부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내가 봤어 이 메시지가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보시면 알지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이 바로 부활의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이 지금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한 이 일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구원하실 줄 알았는데 이방인도 구원하시는구나. 우리는 깨끗한 유대인이고 속된 것이라 했죠. 더러운 이방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시는구나. 이게 너무나 충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무할례제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는가? 우린 깨끗한 유대인들이고 정말 더러운 이방인들인데 어떻게 밥을 먹느냐고 집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밥을 먹느냐? 뿐만 아니라 이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한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것인데 정말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베드로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그 보고를 들으면서 아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구나 그걸 알고 겸손히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넬료는 어쩌면 이방인의 첫 열매가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담당하던 그 내시죠. 어떤 그러니까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믿은 일도 있었지만은 지금 이 일을 통하여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나의 백성이 된다. 이걸 이제 교회에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한 집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고넬료가 첫 열매였듯이 이제 수많은 이방인의 열매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것이 19절, 20절에 있게 됩니다.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도 같이 읽으시죠. 21절도 중요합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는 일이 있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환난이 시작됩니다. 박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이제 흩어진 자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가 보니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당연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도 못하던 때였다는 거죠. 흩어진 자들이. 그래서 물론 이제 이때를 지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하여 준비된 사도였고 이제 정말 이방인에게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게 되지만 여기에서 보면은 이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제 핍박으로 인하여 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전하는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안디옥, 안디옥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이제 성경 지리 배우면 언제나 나오는 문제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두 가지가 있다.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왼쪽에 지중해가 있고 우리나라 이렇게 서해 생각하시면서 그냥 서해는 아니지만 이렇게 쭉 따라오는 거죠. 쭉 위로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위로 가고 있는 겁니다. 위로 쭉 가다 보면 해안가가 그 이제 지중해가 있으니까 위로 쭉 그 해안가를 따라가면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 해안가로 우리가 여기서 베니게가 됩니다. 베니게 지역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가서 200km 정도가 이제 베니게 지역이 쫙 펴져 있고 또 더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500km 정도 가면 수리아 안디옥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그림이 딱 그거죠. 아, 흩어진 자들이, 흩어진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베니게를 통과하여 안디옥까지 갔구나. 안디옥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갔구나.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구나. 구브로가 있는데 구브로는 베니게의 건너편에 있는 섬입니다. 지금 키프로스라고 하죠. 베니게는 이제 페니키아, 지금은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리아 안디옥까지 올라가면서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가는 거죠. 이 안디옥은 어떤 도시인가? 이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세 번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인구수가 50만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 인구수를 생각하면 완전 메가 시티인 거죠. 세 번째 도시. 그러니까 로마가 있고 알렉산드리아가 있고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놓고 그 위에 로마가 있고 알렉산드리아는 바로 요 아래쪽에 있고 이제 이쪽에 수리아 안디옥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 경제 중심지, 무역 중심지였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디옥에 대한 안디옥 교회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13장 1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다양한 인종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니게르가 이제 학자들이 흑인이거나 그런 인종이었을 것 같다 이렇게 합니다.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이렇게 해서 정말 다양한 인종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안디옥이 얼마나 이 수리아 안디옥이 얼마나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었는가? 그 당시에 이미 인도인들과 중국인들까지 머물렀다 할 정도로 다양한 인종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는 거더라고요. 20절에 있는 헬라인에게도. 지금 우리는 잘 번역이 된 겁니다. 헬라인에게도.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게 헬라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희미합니다. 여기서 원문은 정말 사실은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앞쪽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한테 이 단어를 갖다 씁니다. 그런데 그 말은 사실 헬라말을 하는 사람들, 즉 헬라 문화에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그게 당연히 유대인들 사이에 있을 때는 유대인들 사이에 있을 때는 헬라파 유대인을 뜻하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헬라말을 하는 사람들, 헬라 문화에 속한 사람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왜 이 단어를 썼을까? 굳이 헬라 사람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왜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을 썼을까?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안디옥에 있는 다양한 인종들이 있기 때문에 꼭 그리스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통칭하는 또는 다양한 인종을 통칭하는 방식으로 이런 말을 썼겠다 싶습니다.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22절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면 특별히 파송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급히 바나바를 파송한 것은 어떤 너무나도 특이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19절에서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이제 20절에서 갑자기 헬라파 유대인에게 전했다. 이것은 조금 이상하죠, 맥락이. 그래서 여기 20절은 이제 대부분의 성경 번역은 헬라인에게 전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회의가 열리는데 그 회의는 지금 안디옥 교회의 상황, 주로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상황 때문에 모인 회의가 예루살렘 회의였습니다. 지금 누가 왔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왔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자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는 어떤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즉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도 다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여기 안디옥 교회에 많았다는 것이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예수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해 이렇게 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이제 혼란에 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의 결정사항이 15장 22절 23절에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대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리아 안디옥,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1장의 이 안디옥에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들이 이제 들어온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들, 이방인들이 상당수가 지금 이미 들어온 상태라는 것을 사도행전 15장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11장 20절에 있는 이 헬라인은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라 다양한 인종, 헬라말을 하는 다양한 인종, 그리고 그 중에는 상당수가 할례를 받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번역은 헬라인에게 전했다 이렇게 옳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 여러 족속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일이 가능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고 합니다. 지금 고넬료에는 그 한 집안이 돌아왔는데 여기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되었는가? 이 예루살렘은 정말 구체적인 숫자를 우리에게 말해주죠. 3천 명이 돌아오고 5천 명이 돌아오는 구체적인 숫자를 말해주는데 안디옥은 몇 명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정말 큰 무리가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바나바를 급히 파송할 정도로 큰 무리가 돌아온 것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바나바가 거기서 활동하면서 또 큰 무리가 더하여졌다라고 하니까 정말 이걸 또 추정합니다. 학자들은 이게 몇 명이었겠느냐. 맥락과 쓰이는 거에서 천 명 이상 또 수천 명이었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바나바는 그 수가 너무 커서 자기의 리더십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사울을 불러 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가 돌아오게 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인 고넬료 집안이 돌아오는 그 특별한 일, 우리가 주께서 하신 일이다 우리가 압니다. 이제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되어진 일입니다. 주님께서 돌아오도록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한 것처럼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돌아오게 하실 때 아무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 누가 이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전한 겁니까? 누가 전했습니까? 흩어진 자들. 그런데 거기에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무명의 전도자들. 그들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어떤 이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는데 어떤 이들이 어쩌다가 헬라인에게 전했는데 큰 무리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다 깜짝 놀란 거죠. 뭐 이렇게 큰 무리가 돌아올 줄 몰랐는데 그냥 한 사람 정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수가 순식간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일이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흩으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민족들이 그들 스스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함 받을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큰 무리가 돌아오는 특별한 은혜로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는 일은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 주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고넬료가 돌아온 거는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천사가 나타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그 환상도 받고 그렇게 해서 정말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인데 지금 이 수많은 수가 돌아오는 건 기록 그런 뭐 사상에 기록되지 않고 그냥 주님의 손이 함께하셔서 돌아왔다. 큰 무리가 돌아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돌아왔다는 것이죠.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난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처럼 똑같은 그보다 그럼 비교를 하면 안 되니까요. 정말 큰 능력과 함께 돌아오는 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에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창조. 그 어두웠던 그곳에 정말 빛을 비추듯이 어둠밖에 없는 우리 심령에 빛을 비추셨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고 박해 때문에 흩어지게 되었을 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박해 때문에 흩어진 자들에 의하여서 정말 무명의 전파자에 의하여서 안디옥에 큰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한 것입니다. 정말 각 심령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정말 허물로 죽어있는 영적 사망 상태에 있는 그들의 심령을 다 깨우셔서 갑작스럽게 수많은 수를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렸다. 정말 이방인 한 가족이 돌아가는 거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하게 이제 됩니다. 아, 이 시대는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시대다. 또는 누가 요즘에 개척을 하냐, 교회 개척을 하냐 이런 말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환경과 상황을 너무 크게 우리가 보는 것이죠. 야, 80년대, 90년대나 신학교를 가는 것이지 이 시대에 신학교를 가냐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사람을 너무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야, 그 고넬료 그 정도 가서 이방인에게 가려면 베드로 정도는 가야지, 환상을 본 사람이 가야지 뭐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 여기 11장에서 야 베드로 대단하다 이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나님만이 있어요. 무슨 특별한 무슨 전도자를 베드로를 칭송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베드로 스스로도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을 맡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리고 이후에 19절, 20절, 21절에도 주의 손이 함께하사 큰 무리가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베드로는 훌륭하고 사도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할 때에 그들을 흩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예수 믿는 자들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구나, 박해를 당하는구나, 흩어지는구나. 정말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고 있는데, 야, 이제 힘없이 교회가 무너지는구나.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흩어짐을 당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또 다른 곳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큰 무리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일에 정말 주님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릴 주님의 섭리하심의 그 섭리의 그 인도하심의 기이함은 바나바가 사울을 불러오는 장면입니다. 이 사울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울이 사도 바울인데 그 전에 무슨 일을 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한 사람입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정말 그 19절 보세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19절에. 그런데 25절에 어떻게 됩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여러분, 스데반이 죽는 일에 누가 증인이었습니까? 사울이 증인이었어요. 그 이후에 사울은 정말 자기가 최고의 열심을 내서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들여야 된다. 다 죽여야 된다. 스데반만이 아니라 다 죽여야 된다. 그 박해에 가장 열심인 자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 사울입니다. 여기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어색함을 느끼셔야 돼요. 아, 이상한데? 너무나 이상한 겁니다, 지금. 스데반이 죽으면서 시작된 그 박해 앞장선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왜 갔습니까? 더 많이 잡아들이려고, 더 많이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정말 교회의 원수를 불러서 교회의 지도자를 삼는 장면이죠. 이게 정말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내게 나타난 것과 그 내가 나를 본 일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본 거죠.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내가 너를 증인 삼으려고 너를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나니아도 동일하게 바울에게 그 직무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도행전 22장 14절 15절 보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현현하신 그 주님의 그 현현 가운데 그 파송을 받은 겁니다. 증인의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가 된 것이죠.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까지 증언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 시리라 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밖에 내가 한 게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여러분 한번 26절 우리 같이 한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26절의 이 장면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색한 구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각으로 이 26절을 바라보면 정말 복음 안에서만 복음의 역사 안에서만 나올 수 있는 기이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에 지금 누가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 500km를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그 험한 길을 걸으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 어쩌다가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큰 무리가 돌아오게 된 거죠. 뭐 이 장면을 우리가 그려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들, 흩어진 그들이 여기 이 장면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장면, 26절의 이 장면에. 어느 날 이렇게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왔는데 강단에서 사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는 바나바 목사님이 내가 사랑하는 형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리고 내 형제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을 목사님으로 불러와서 강단에 세운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던 형제 스데반을 돌로 쳐 죽게 하는데 앞장섰던 그 사울이 그 사람 때문에 북쪽으로 도망쳐서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돼서 정말 주의 손이 함께해서 큰 정말 무리가 형성이 돼서 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오늘 보니 바나바 목사님이 원수 같은 사울을 목회자로 불러온 것입니다. 복음의 이 기이한 역사인 것이죠. 정말 이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장면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정말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큰 은혜가 함께하면 복음 안에서 그럼 동병상련이라고 하는데 지금 복음은 좀 달라야 되죠. 동복이라네. 같은 복을 경험한 것이죠.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가져오는 큰 역사는 나도 죄인이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얻게 됐는데 당신도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구원을 얻었군요. 이것으로 인하여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 또는 교회 역사에 대하여 비판하는 것 중에서 이제 큰 비판들, 그런 비판들이 있죠. 아, 사도 바울이 복음은 전했는지 모르지만 노예 해방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잘못했다. 굉장히, 너무나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너무나 피상적으로만 본 것이죠. 한국 초대교회를 여러분도 아실 만한 일화들이죠. 김제에서, 금상교회에서, 양반이 있어요.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는데, 머슴이 있고, 종이죠, 종. 같이 복음을 믿고, 같이 예수를 믿고, 같이 세례를 받고, 교회를 나갔는데, 장로 피택 선거를 했는데, 종이 됐어요, 종이. 종이 장로가 되고 자기는 안 됐어요. 그러나 그 당시는 이제 그때는 이제 장로님들이 왜냐하면 그때는 목사님들이 안 계실 때니까 한국 교회에 장로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그때 저희 이제 지금은 이렇게 의자지만 옛날에 그냥 바닥에 앉았잖아요. 바닥에 그 집에 가서는 주인이지만 교회 와서는 무릎 꿇고 그 장로님, 그 머슴인 그 장로님의 말을 들은 거죠. 집에 오면 그 머슴이 깍듯하게 다시 또 그 주인을 섬기는. 네. 뭐 서울에서도 승동교회죠. 백정과 왕손이 함께 교회를 다니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 그 지금은 우리가 이제 신분 사회를 이제 한참 떠나온 지 됐기 때문에 상상이 안 되지만, 아, 그래서 실제로 그 백정이 교회에 나왔을 때 교회를 떠난 분들도 여럿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나, 아, 정말 백정과 왕손이 같이 한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 앞에서는 신분이 다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바로 이 일에 있어서 이 기이한 장면에 큰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바나바가 모두가 의심하는 이 사울, 사도 바울을 데려온 것이고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고 예수 믿는 자들을 부르는 호칭이 이때 생긴 거죠. 그리스도인.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도 지금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안디옥 교회에서 생기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불렀을까요? 지금 자기네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라고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를 보면서 저 사람들 뭐야? 맨날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네. 그렇게 추정을 하는 분이 계세요. 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 아, 저 사람들은 맨날 그리스도만 이야기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른 것 같다. 또는 어떤 사람은 이게 조롱의 호칭이었을까? 뭐 그렇게 추정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예수쟁이 하듯이. 어쨌든 지금은 정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여기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무리가 있었던 거죠. 그런 호칭이 나올 정도로. 그리고 그 사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름을 붙이기를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교회의 원수를 데려올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제가 주석들을 읽어보니까 칼빈 선생 종교개혁자죠. 칼빈 선생님의 이 주석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그걸 보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삼을 만하겠다 싶어서 제가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었지만 대신 바울을 데려왔다. 바나바는 자신을 잊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으뜸이 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만이 바나바의 목표였다. 바나바는 복음의 성공에만 만족했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다른 것은 상관없었다. 바나바는 그러니까 뭐만 생각한 겁니까? 바나바는 복음이죠. 아, 이 많은 수가 돌아왔는데 지금 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데 누가 잘 가르쳤을 수가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 아니, 사울이죠 이때는 사울이야말로 적합한 인물이다. 그리고 그냥 그 과거를 다 알매도 불구하고 데려와서 목회를 하도록 한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만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복음만 바라봅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인간관계 또 마음에 남아있는 찌꺼기 이런 거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자유롭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바나바는 복음만을 딱 생각하고 다른 것은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배울 교훈입니다.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섭리의 기이함은 상당한 이방인의 수가 있었던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장면입니다. 11장은 이제 그렇게 마치고 있죠. 물론 이제 그 선지자 아가보가 글라우디 때 흉년이 든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또 선지자는 비상직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없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있었던 직분이지.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정말 큰 역사와 은사로 함께한 것이지. 이제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사도를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성경을 통해 사도를 만납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11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면 이 장면 또한 아주 특별한 장면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1장 1절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렇게 힐난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18절에 와서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들은 처음에 누구였습니까? 당파를 짓고 사람들에게 라벨을 붙이고 비난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영광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요. 네가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느냐라고 힐난하던 그 앞에서부터 근데 이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는 안 맞는 거죠. 안 맞습니다. 지금 이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냐고 힐난했던 그 자들이 이제 무할례자들이 상당수 회원으로 있는 안디옥교회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안디옥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면서 이제 저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가 더 잘난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고 예수님의 피로 다 구원받을 뿐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무할례자들이 있었고 정말 속되다고 더럽다고 유대인들이 함께할 수 없었던 그들이 있었고 니게르라는 조금 다른 인종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것을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종주의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머슴과 백정을 장로로 세운 것 이게 한국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그 사회에 가져온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그 자체로 충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나라, 다른 인종을 무시하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가져서도 안 됩니다. 아, 저기 저 나라 저쪽에 사는 사람들은 에이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저희 학교에는 베트남에서 온 학생도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중국에서 온 학생도 있습니다. 복음이 좋아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와서 배우고 있습니다. 또 몇몇 학생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공부하고 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가끔 그리스도인인데 여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다양한 인종이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함께 섞여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거기서 나온 명칭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다른 인종 다른 나라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을 듣게 되면 속상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 정말 하나님의 섭리의 기이한 인도하심이 있는 이 장면, 정말 사람들이 예상을 못했, 어떻게 저 더러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되고 주의 손이 함께할 때 사람들이 변화되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정말 원수가 형제가 되고 정말 안 섞을 것 같던 사람들이 서로 형제가 되는 이 장면이 이 11장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예상치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가 믿게 되었는데 우리도 이런 주의 손에 크게 함께하고 이런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복음의 기이한 역사를 정말 맛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된 자들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 한량 한없이 모자라고 오히려 그 진노에 합당한 자들인데도 주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정말 그 무한한 큰 그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그 큰 은혜로 구원을 얻었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기이한 섭리의 인도하심, 저희가 볼 때에 주께서 얼마나 놀랍게 우리 인생들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또 주께서 인도하실 때 그 복음의 역사를 행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도무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걸 우리가 또 확인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 큰 은혜에 좀 합당하게 반응하는 자들이요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